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신명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우리가 요즘 신명기서 5장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시금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광에서 이 사람들은 태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을 모세가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4계명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5계명, 신명기 5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는 이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또 그에 동시에 인간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5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넣기도 하고 또 4계명까지 이렇게 넣기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매기 목사님은 5계명을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부모에게 이렇게 더불어서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자식은 그의 부모를 그러므로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부모된 사람은 어린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민족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자식으로부터 공경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효가 무너지는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명령들을 지키며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5계명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에게 이 명령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계명인데요. 5장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살인하다 요 표현된 그 히브리어는 라짜흐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라짜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의적인 살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의 계명인 그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계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살인 음모와 분노, 개인적인 원한,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인 범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계명은 전쟁에 의해서의 살상 행위는 무관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족속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 한참 되고 있을 때 이 매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베트남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그 청년이 월남 땅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에게 상담하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에게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그를 찾아 죽이고자 그곳에 간다면 그건 살인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논하는 대목에서 좀 더 여러분들과 자세히 다루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것, 매기 목사님의 요 예를 들은 것으로 접기를 원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인을 금하는 여섯 번째 계명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넘어갈게요. 다음 7계명입니다. 7계명 5장 18절인데요. 이 7계명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지금 성의 혁명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지나칠 만큼 성적 유혹을 자극하는 광고라든가 매체를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음란죄는 오늘날 이 나라를 타락시키고 있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너무도 타락시키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음란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접대 경제라는 명목에서 믿는 남성들에게도 이 제7계명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되고 이렇게 접하게 된다고들 이야기들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닌 거죠. 8계명 19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도적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슈퍼마켓이나 이 은행에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금품을 강탈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탐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는 것도 죄라고 가르치셨죠. 즉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요, 그렇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도 도적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계명, 10계명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로서 이웃을 해하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증인의 위치에 서게 되더라도 금권과 권력이 무서워 위증을 하는 것은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기는 소행이 되는 것이죠. 이웃의 아내나 종들을 탐내는 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어찌 보면 라이벌 회사의 직원을 빼오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십계명이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좀 긴 말씀을 보았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기들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은 상당히 위험 있고 백성들에게는 공포스러웠다 하는 겁니다.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간절한 축복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일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네 주.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간절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 들어보자 했거든요. 그 말씀이 29절부터 나와요. 29절 먼저 볼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었으나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그 모습들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율법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목욕탕 안에 있는 거울은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그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울이 그것들을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주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거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더러운 오물을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물로 닦아내야 합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오물을 씻으라는 동기를 유발할 뿐이죠. 율법 우리에게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윌리엄 쿠퍼는 이런 시를 썼죠. 임마누엘의 피로 이룬 셈이 있네. 누구든지 그 피로 씻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해지리 라고 말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자신의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또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따라서 여러분이 언제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간 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서 6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과 순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이죠. 따라서 신명기에서는 복음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데서 이루신 사랑의 결정체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가르치실 때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와 같이 앞서서 몇 절 소개를 했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9절,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데 만약 신약의 사랑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좀 다를까요? 그건 뭘까요? 그 차이점이란 신약의 사랑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사랑의 결정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주님의 구원사역은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성취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연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서 7장까지 그 세 장에 걸쳐서 십계명이 반복되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6장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1절 2절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 또 여러분 순종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의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주장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자세는 그가 순종하느냐 순종치 아니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입증된다고 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는데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도 동일한 말씀을 했거든요.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했는지 아시죠? 사무엘은 사무엘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사울을 꾸짖고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단 한 가지 질문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대한 일은 주 안에서 있는 형제들이 다시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 놀라운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 놀랍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